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질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라고 하는 동화 다들 아시죠?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라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한국의 전래동화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들도 많으시죠. 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한국의 전래동화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고대 그리스에 잘 아시는 이소부와 그 이야기집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 동화에서는 연못이라고 표현되고 산신령이라고 표현되지만 이소부화에서는 강이 나오고요. 그 강에서 등장하는 신의 이름은 산신령이 아니라 헤르메스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고 울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이유를 듣고 측은히 여겨서 강 속에 들어가 금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잃어버린 도끼냐라고 물었죠. 나무꾼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고요. 은도끼도 나무꾼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자 헤르메스는 세 번째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쇠도끼야말로 자신의 도끼라고 대답하자 헤르메스는 나무꾼의 정직함을 가상하게 여겨서 금과 은까지 모두 줍니다. 나무꾼은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배가 아파진 친구가 즉시 강으로 달려가서 자기 도끼를 강물에 집어던지고 엉엉 웁니다.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자 친구는 그 금도끼가 바로 자기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친구의 거짓말을 괘씸하게 여긴 헤르메스는 금도끼도 주지 않고 물에 빠진 쇠도끼도 건져주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한국에서 현재 한국의 기후를 빗댄 이 금도끼, 은도끼 패러디물이 이렇게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주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봐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 산신령이 이 남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묻습니다. 산신령이 이 폭염이 너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북태평양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또 산신령이 그러면 이 한파는 너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시베리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마지막으로 이 미세먼지는 너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국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착한 대한민국인이로구나. 세계 다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 기후가 날씨가 이 모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재밌으시죠? 저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튼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정직하고 소박한 마음이 산신령을 감동시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교우는 정직하게 살자 정도가 되겠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그 어떤 사람과 그 정직하지 못한 그 어떤 이의 친구를 하나의 동일 인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했던 그 어떤 사람이 금도끼 하나를 얻고 나니까 다른 금을 또 얻고 싶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커져버린 욕망 때문에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겨버렸다라고 해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렇게 각색해서 보게 되면 다른 동화, 또 바로 잘 아시는 황금알을 나는 거위 또는 암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저는 떠올랐습니다.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있었는데 그 주인은 어쩌다가 가끔 하나씩만 얻게 되는 그 황금알이 너무 감질나서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가르면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라 여기고 배를 갈랐지만 그 속에는 거위의 내장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황금알마저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이소부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이 착함과 그러지 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이것을 번갈아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훨씬 많죠. 처음에 이 첫 마음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고 변질되고 퇴색하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의 솔로몬이 딱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또 특별히 한국에서는 자기 나라 왕도 아니면서 한국인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임금입니다. 남의 나라 임금을 이렇게 받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솔로몬 왕을 좋아할까요? 그 추앙은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한정되기도 하는데 이 솔로몬의 이미지가 공부를 잘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많은데요. 바로 오늘 독서의 솔로몬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세상 무엇이든지 뭐 불을 달라면 불을 주겠고 장수를 달라면 장수를 주겠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여달라면 죽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는 하느님 앞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청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지혜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 인기에 힘입어서 학습지의 이름으로까지 쓰였던 왕이지만 그 솔로몬은 그랬던 처음에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권력과 재물에 취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고 재물을 끝없이 모으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켜야만 됐던 그 백성들을 가장 중요했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수탈하고 척취하는 그저 다를 바 없는 왕들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변함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가변성이 그 믿음의 관계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였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그의 평생 그저 공짜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리라는 노력을 꼭 해야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관리란 자신의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지 않도록 그때그때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휘둘려서 그 욕심이 욕망이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는 가장 불행하게도 각자의 죽음을 그 욕망과 함께 맞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치고는 상당히 거친 말씀이고 불편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불구덩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죽음 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불구덩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진짜로 막 불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불구덩이라는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한 번쯤은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장소이기는 한 것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당연히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때에 지옥의 환시라는 것도 보여주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환시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눈을 통해서이고 그 눈은 기존의 자기 경험이라는 한계에서 인식의 한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모습이 정확한 지옥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죠. 지옥이란 다름 아니라 일단은 하느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진 상태, 사랑에서 영원히 멀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면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을 뽑아내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의인들과 그 악인들 마지막 날에는 가르겠다라는 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란 사랑을 경멸했던 영혼들만을 모아놓은 곳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곳에서의 그런 그들끼리의 끝없는 다툼이란 도대체 무엇이 될지 상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이들을 모아놓는다는 것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억지로 갖다 놓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그렇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이 섞여 살았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과 사랑 아닌 존재들이 모인 곳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쪽이 하늘나라라면 이쪽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란 끌려가는 곳, 잡혀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뭐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보다는 자신이 사실은 재발로 가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내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사랑인 곳으로 하늘나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상태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살아갔을 때는 죽음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내가 희망하고 그리워했던 그 사랑을 찾고 당연히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을 사랑 아닌 것으로 살아갔다면 죽음 이후에도 당연히 내가 찾는 것은 사랑 아닌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계명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다짐 속에서 생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짐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유일한 지도가 되는 그 사랑을 명확하게 그리면서 또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